하나님 아버지, 4월의 첫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 예루살렘 동쪽으로 입성하시면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이두매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는 제국의 권력을 과시하며 전차와 말과 보병을 이끌고 예루살렘 서쪽으로 입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으며 빌라도의 행렬은 제국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진정 세상의 힘과 평화는 잘 조직된 제도와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겸손함에 있음을 우리로 깨닫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모인 사람들은 주님의 행렬을 보며 환호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나 그들의 환호는 일주일이 채 가기도 전에 같은 주님을 향해 저주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은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행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몇 날이 못되어 주님을 저주하기도 하는 변덕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로 주님의 신실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마주하는 이때이지만 피조세계는 아름다움을 머금고 저마다 생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의 역설은 우리의 슬픔은 절망의 슬픔이 아닌 기쁨 어린 슬픔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계절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선교회 연합회 주간으로 소망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소망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섬기는 남선교회 회원들과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병상에서 오늘도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소망의 성도들에게 실제가 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고쳐주시고 이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일어나 봄의 아름다움을, 볕의 따스함을 누리는 그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암과 재활을 진행 중인 성도님들, 또 수술을 기다리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 모두 병원에 계시는 동안 허망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지난 날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견뎌야 하는 오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력과 소망이 돌아옴을 느끼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마음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며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힘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음의 힘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병중에도 생명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사모하는 토요일입니다. 단위에 세우실 김경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아름다움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마주하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쉰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이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에 방의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쉰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쉰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과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아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에스겔은 포로 생활 5년째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1장부터 3장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요. 자신은 포로 가운데 잡혀온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성전 임무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아쉬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한 에스겔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하는데 왜 이곳 바벨론 그발 강가에 계신 것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앙 성소 사상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온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한 에스겔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계신 것일까? 왜 성전에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방 땅에 오신 것일까? 그것의 대답이 바로 두 번째 임재를 경험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옵니다. 8장부터 11장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머리를 잡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답사하게 하시죠. 이곳 저곳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성전 이곳 저곳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고 하나님만 예배받으셔야 하는 그곳에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상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 국가들로부터 화친을 맺을 때 받은 신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들이 이웃들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늘어난 신상의 개수가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전 이곳저곳을 답사할 때마다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들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곳저곳을 살필 때마다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고 그 지역의 봄신들을 섬기고 그 지역의 곤충과 동물들의 신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예배받을 수 없으셨기에 잠시 성소가 되기 위하여 그발 강가로 옮기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8장부터 11장까지의 성전 환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20장부터 40장부터 42장까지 이어지는 새 성전의 환상의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서 읽고 있지만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에스겔이 첫 번째 25살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을 보았고 1년 뒤 26살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우상이 가득한 성전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로부터 19년이 흐른 뒤 포로생활 25년째에 접어드는 그 시점에 에스겔은 이전 성전과는 전혀 다른 성전을 환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또 에스겔의 머리를 붙잡고 한 높은 산, 예루살렘의 한 산으로 그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내자를 만나게 하는데 이 안내자의 모습은 삼줄을 들고 있었고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빛나는 사람이었는데 놋과 같은 빛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산의 안내를 받으며 에스겔은 성전의 이곳 저곳을 답사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이전 성전과는 다르게 깨끗이 청소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에스겔을 데리고 벽과 문과 방 그리고 성전의 여러 시설들을 자세히 측량하며 나아갑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보는 것이었지만 그 측량의 치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8장부터 11장에 있었던 이 성전의 환상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40장과 42장에 이르는 성전의 환상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대의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성전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깨끗이 청소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답사한 이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고 또 40장부터 42장에 이르는 성전 답사 이후에는 43장에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으로 임재하는 모습으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8장부터 11장 내용 그리고 40장부터 이 43장의 내용 사이에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는 패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올 수 있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패했고 우리가 이방 땅, 성전이 없는 그 땅으로 잡혀왔다라고 자책하며 회개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실패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진 날 그들의 하늘도 무너졌음을 경험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의 패배와 포로 생활은 견딜 수 있었지만 성전 파괴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성전 답사의 시작을 알리는 40장 1절을 살펴보면 바로 이때가 바벨론의 신년 축제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신년 축제는 아키투라는 축제인데요,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을 찬양하는 예배의 명절입니다. 어떤 명절이냐면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민 배를 타고 선두로 퍼레이드에 앞장섭니다. 그러면 그 뒤로 온 열방의 패배한 신들이 그 뒤를 따르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서 사로잡혀온 각국의 사람들이 그 뒤를 환호하고 찬양하며 따라 나아갑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루둑이 온 세상 신들을 향하여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열방의 백성들과 언어들이 모여 마루둑을 찬양하는 예배의 명절이 바로 이 신년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40장 1절을 살펴보니 사로잡힌 지 25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 새해 10일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성전으로 마르둑의 신이 예배받으며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환상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바로 이 새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열방들이 오히려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환상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재건과 회복을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국에는 모든 세계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한 슬픔을 살펴보면 감당하기 힘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패배하여 계시지 않은 것과 같고 오히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신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성전의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을까? 이 새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새 성전은 앞으로 재건될 성전의 설계도였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만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계도로서는 불분명한 설계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그리고 헤롯이 지은 성전도 이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성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것입니다. 8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보니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쉽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한 이후에 하나님을 모셔야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구원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구원되신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 했습니다. 착한 행실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구원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물 같은 것이 있죠. 치워도 치워도 치워지지 않음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치워보았는데 또 연약함이 쌓입니다. 치워보았는데 또 냄새나는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치워보았는데 오물이 다시 쌓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 마구간과 같지는 않습니까? 마구간의 오물은 치워도 치워도 다시 쌓이게 됩니다. 그곳에 냄새는 떠나지 않고 가득 채웁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을 밝게 하기 위하여 어둠을 퍼내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빛을 가져다 놓는다면 그 방은 곧 환해지기 때문입니다. 마구간의 오물을 치우는 것이 아니지요. 마구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 모든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새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성육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이제 고난 주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시간을 마주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숨을 내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의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였던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환상으로 기대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갇혀 계시다가 그 성전을 찢고 나오셔 온 세상으로 편만하게 임재하신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임재한 불로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새 성전의 환상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여도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 움직이는 성도로 삼으시며 우리가 이르는 그곳마다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몰아내기 위해 금욕을 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금욕을 위한 금욕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 가운데에는 기쁨이 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근원적인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성전의 임재하심을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새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움직이는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르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